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 가했어 그의 이름은 나라니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라니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내가 밤과 낙타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반 씻을 물을 주고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한 사람의 외모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가꾸어져 왔는지를 들여다보려고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외면과 내면 모두가 고와야 한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진정한 미스 메소포타미아를 만났죠. 리브가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성경이 그 아름다움을 면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주인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했죠. 그리고 800km의 이 긴 여정 끝에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노종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중에 나에게도 물을 건네주고 함께 온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줄 믿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가 무엇을 하던 중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던 중이었죠. 동구밖에 있는 우물가에 나와서 그 우물을 퍼서 다시 집으로 나르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정이 사용해야 하는 물을 긷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죠. 11절에 보면 그 종이 도착한 시간이 언제라고 밝힙니까? 저녁때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물길러 나온 여자들 중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빨리 물을 길어야 되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시간임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를 만났던 노종이 리브가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바쁘게 우물가 밑으로 내려가 물을 떠올려 퍼올려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물동이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떠올라오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어 앞에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종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그 사람의 청할 수 없는 청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온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할 새도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망설임 없이 노종을 섬기는 것을 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탁에 대한 순종이 이어질 사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무슨 말인가? 리브가가 이 작은 부탁 하나를 거절했다면 우리가 아는 리브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이 일을 생각해 보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황을 그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풍전등화의 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무엘상 17장 서두에 쭉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1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연히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나아가 물리쳤다 이렇게 하면 흐름이 매끄러운데 본문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카메라를 돌려버립니다. 전쟁 이야기가 한참인 이곳에서 사무엘 17장 17절은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서 이새의 집안으로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종군하고 있는 위에 세 명의 형들을 위해 특별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일을 이새가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집에 지금 남은 아들들이 몇 명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새에게는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집안의 막내였던 다윗을 불러 부탁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찌 보면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이 일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순간이죠. 마치 노종이 리브가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아버지,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하죠? 집에 쉬고 있는 형들에게 시키시죠. 만약에 그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똑같은 구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 결과에 이바지하는 그 단초가 이 하찮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 일에 대한 순종이 그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 역사적인 첫 무대의 출발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이 하찮은 심부름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삶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가장 사소한 곳, 가장 작은 곳, 가장 하찮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가 쌓여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는 생명은 이처럼 가장 작은 일에 가장 하찮은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띄는 큰 일, 시간에 대비해서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회비용을 따지고 듭니다. 관계를 위해, 만남을 위해, 교제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건 굉장히 허망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논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은 그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그 하찮은 일들, 기회비용이 떨어지는 그 일들,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 일들에 함께하며 순종하는 그 생명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움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대면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졌던 겉으로 보면 부당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일에 또 때로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그 일에 사람을 먼저 돌아보기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명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짐을 들고 오리를 가야 했지 않습니까? 부당한 일이 주어졌을 때 심리를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 이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오른밤을 맞는 일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왼밤을 돌려 대라고 하셨습니다. 삶에 직접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일 앞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일이 동일하게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은 늘 한결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주관하시는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를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스 메소포타미아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종이 물을 마시기를 다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목이 말라있는 낙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운동 여인들은 낙타가 얼마만큼 물을 마시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통과해온 낙타들의 눈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일이 얼만큼 중노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스 메소포타미아 리브가는 남달랐습니다. 종의 부탁도 외면하지 않았지만 부탁하지 않은 낙타들의 간절함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낙타가 먹을 적어도 1톤가량의 물을 길어 올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평소에 그 일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름답다. 성경은 본문에 리브가를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겉모습이 아름다움 거기에 치중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은 여자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 이 본문을 보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부인도 이쁜 사람을 얻네.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 만나봐야 알겠지만 리브가는 굉장히 두꺼운 팔뚝을 가졌을 겁니다.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였고 얼굴은 검게 탔을 겁니다. 영락없는 시골 처녀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일들을 이렇게 흔쾌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린 계속해서 생각하며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을 예선하러 이새의 집에 갔던 것, 그 장면을 이미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울 왕, 그 사람의 그 외모는 출중했지만 그 내면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에 질릴대로 질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라 보내신 그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오매 아들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는 그런 수준의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제법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겠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자 내 아들들이 다냐? 라고 물었을 때 여덟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새가 대답하고 그 여덟 번째 아들이 왔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생각이 안 들으셨어요? 본문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앞에서 외모를 안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서 왜 왕이 될 만한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을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중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심장이었는데 바꿔 말하면 생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생명이 자기만을 위한 생명인지 타인을 위해 흘려보낼 줄 아는 생명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새의 집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무엘이 이 촌구석 베들레헴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에 한 번이라도 들면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곁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찮고 알아주지 않는 양들을 치러 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내일을 위해 그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언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하찮은 그리고 작은 그 일을 또 타인의 생명을 위하는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높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고 또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그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만을 위한 생명으로 흘려 보내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타인들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흘려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까? 리브가는 그런 동일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자신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흘려보낼 줄 아는 생명임을 성경이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본문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한 그 리브가를 그 노종이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주목하여 섰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물론 노종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는가를 시험하려 확인하려 서 있는 것이지만 리브가의 입장은 다릅니다. 처음 결단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묵묵히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매번 경험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결단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리브가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한번 결단한 그 일을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마 이 아름다움은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라고 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데 평소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하찮은 일에 자기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을 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는 걸음과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저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과 감동의 찬양을 드리고 한번 하는 결단으로 신앙이 성숙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이 쌓이고 쌓여 그 훈련한 내용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리브가도 엘리에셀도 이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그저 관념이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철저히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움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 그 감정 덕분에 서로를 이쁘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덮을 것 같이 살지만 끊임없이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 사랑의 관계를 경작해 가지 않으면 깊어진 사랑의 관계로 가기보다 등을 돌리고 헤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종론하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질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지켜내는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섬기고 있는 그 알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늘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해왔고 이슬람도 지금 믿고 있고 원시 부족들도 계속해서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들이 믿어오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으신 분의 계획과 뜻하신 대로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모를 때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만 우리 자신이 혹여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일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는 것 이유를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을 끊임없이 벌이는 기록들이 역사서의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애쓰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절 내내 그랬고 그것은 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흐르는 그들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할 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에게 모두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군사적,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않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선언해 버리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 사는 것을 훈련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그렇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 힘,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궁극적인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한국 교회는 감동을 강조하는 신앙의 모드였습니다. 믿음의 정렬을 만들어내기 위해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은혜스런 찬양을 한다든가 눈물의 간증 집회를 연다든가 부흥 성회를 열어 열정에 휩싸인 기도를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함께 도모하게 했습니다. 말씀 앞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그 열정의 열기가 식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열기를 그대로 우리 가슴에 간직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은혜, 감동, 감격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그 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고 이해하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종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노종은 아브라함이 청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800km의 그 긴 여정을 걸어오자 말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제 이후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되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읽으신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성경을 읽어보셨을 건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집의 상속자가 될 뻔한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해야 하는 줄은 알면서도 이 겸손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내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고 내가 해온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나를 높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에셀은 뭔가 자기를 내세울 말 한마디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으신 34절에 그가 무엇이라고 자기를 정의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물론 서신서에 보면 이제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칭하신다라고까지 해주시지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그분의 자녀요 이 종의 사명을 함께 지닌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감을 봅니다.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엘리에셀의 이 자초지종을 들은 리브가의 집안은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동의합니다. 그제서야 종이 먹고 마시고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을 맞이했죠. 여러분 같으면요 이 큰 일을 완수했고 그럼 그 다음 날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800km나 걸어간다고 얼마나 몸이 고단했겠습니까? 지친 몸을 회복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평생 다시 와보지 못할 곳에 왔으니 경치 좋은 곳이라도 한번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어 회복한 다음에 길을 떠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노종은 다음날 아침 곧바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 종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여행을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그 여행이 질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일생의 가장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구와 길을 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생의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이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어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은 일평생을 동행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져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을 닮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또 다른 표현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내 곁에 나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가장 복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리브가와 같은 친구, 엘리에셀과 같은 친구 한 명만 달라고,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생명, 믿음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부당하거나 하찮거나 기회 비용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 순간 말씀의 논리가 기억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작은 일에 그리고 하찮은 일에 그리고 손해를 보는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그 일에 나를 던질 만큼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는가를 다시 봅니다.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길러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뻐하심과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또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